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제가 지난번에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앱을 제가 사용한다고 했는데, 거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하늘 사진의 모델입니다. 안드로메다가 있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 남편 이름은 페르세우스고 엄마와 아빠 이름은 페페우스와 카시오페아. 카시오페아가 엄마고, 안드로메다에게 불운이 닥쳐왔는데 어머니 카시오페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딸이 바다 요정의 그 네리드스보다 예쁘다고 자랑을 했기 때문이에요. 미모에 대한 그 욕망이 아주 대단했었는데, 허영심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바다 요정이. 그래서 포세이돈이 그 바다에 몬스터를 보내서 케페우스의 땅에 회의를 일으키고 방해를 하죠. 그래서 이 케페이스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신하들이 아우성입니다. 헤일이 일어나고 이게 막 바다의 괴물이 시끄럽게 하니까 못 살겠다고 하니까 자구책을 이제 구했죠. 케페우스가 자구책을 구하러 어떤 신에게 물으러 갔는데 그 신이 하는 말이 뭐냐면 딸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 딸이 안드로메다입니다. 그래야 몬스터를 그 달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안드로메다의 어머니 카시오페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해서 안드로메다가 잡혀가지고 바위 위에 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바닷가 바위에 이렇게. 그러면은 바다에 몬스터가 와서 안드로메다를 잡아먹겠죠. 잡아먹으면은 바다에 노가 풀린다는 분강이 되겠죠. 엄마 카시오페아는 후회를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멀찌감치 지켜보고 있는데 신화가 여기서 끝나면 신화가 아니죠. 우리의 영웅 히어로 페르세우스가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페르세우스가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바위에 쇠사슬에 묶여있는 안드로메다를 구합니다. 너무나 아리따운 여인인데 바위 암벽에 이렇게 묶여있으니까 얼마나 처량하고 그랬겠습니까? 이 페르세우스 영웅은 메두사를 쳐서 목을 베고 그 자루에 담아서 오던 중이었었어요. 근데 이 아름다운 안드로메다를 보고 구원하고 결혼한다라는 신화 이야기. 여기 안드로메다가 이러 있으면은 그 밑에 페르세우스가 여기 있죠, 그죠?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런데 안드로메다는 누구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페페우스와 카시오페아의 딸이니까 별자리에 보면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스크린 캡처를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궁금하시죠?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인데 마태복음 7장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산상설교 가운데 5장, 6장, 7장 말씀을 강해하면서 순서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기도문 이야기했고 비판은 다른 말로 번역을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판단 혹은 정죄 혹은 분리하여 고르다. 섞여져 있는 걸 어떻게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분리해서 고른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정죄하면은 죄인 이런 이야기죠.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정죄라는 말로 생각하면서 2절을 읽어보면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To be condemned. 그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동태로 되어 있으면 잘 봐야 돼요. 그것의 주어는 능동태로 바꿀 때 그 주어는 하나님. 하나님이 condemn한다는 뜻이죠. 비판하는 것,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다라는 것이죠. 인간들에게는 정죄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판단이라는 말을 할 때는 decision making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때요? 회사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이 물건을 사서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결정을 디시즌 메이킹 할 때는 그 판단이 굉장히 필요하고 유익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디시즌 메이킹 파워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파워, 우리 인간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 파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먼저 가지셔야 되는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거 비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앞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고 했으니까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세만 돼 있으면 비판할 수 있다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좀 무리한 해석 같아요. 그러나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비판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개하고 돼지한테 던질 그 음식 그걸 던질까 말까 판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밟고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해석이 조금 어렵긴 한데 쉽게 얘기해서 개하고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아주 부정한 동물인데 성전에 바쳤던 제물이 있어요. 보통 소고기 양고기죠. 그 소고기 양고기를 개나 돼지한테 던질 수 있느냐? 던질 수 없다. 그럼 네가 판단할 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읽을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3절부터 보면은 2절 후반에도 읽을게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비판하지 마. 제일 마지막에는 비판하는 케이스도 있어 라고 하면서 가운데에는 비판을 하긴 하는데 나도 비판하는 게 있고 상대방이 나에게 비판하는 그런 케이스를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죠. 이때 상대방의 눈을 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비판할 받을 만한 것, 티끌, 들보가 보일 거다. 그러면 상대방도 당신의 눈을 볼 때 비판거리가 노출될 거다. 이때 비판하는 것, 내가 너한테 비판하는 것하고 네가 나한테 비판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둘 사이 누가 큰가? 이 비판은 비판 경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깊이 좀 생각해 볼 것은 경쟁이 되는 거예요. 나도 비판하고 너도 비판하고 서로가 비판하게 되면서 라이벌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라이벌이 무엇이냐? 라이벌은 상대방이 소유하고 싶은 것을 나도 소유하고 싶게 되고 경쟁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나도 가지고 싶은 이것이 뭐예요? 욕망입니다. Desire. 비판에서 시작한 이 단어가 욕망으로 지금 이제 넘어왔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갈 주제가 어떤 것이 있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면서 욕망하면은 폭력이 일어나는 것이죠. 김연아가 옛날에 우유 광고를 한국에서 했다고 하는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인터넷에서 보고 제가 소개한 건데 김연아가 우유를 마시는 걸 보면은 나도 저 우유를 마시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르네 지라르라는 프랑스 철학자인데 미국에서 살았던 분인데 이분은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분의 말에 따르면은 김연아와 같이 아름다워지려는 욕망 때문에 나도 우유를 따라 마시는 거라는 현대 광고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욕망의 관계가 김연아와 우유 혹은 내가 우유를 마시는 그런 간단한 그 수직 관계가 아니에요. 항상 내가 우유를 마신다라는 그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반드시 그 사이에 김연아가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김연아가 그것을 마시면 몸도 날씬해지고 본래 얼굴도 이쁘고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어릴 때 공부를 잘 못했는데 공부 1등을 보면 계열을 내가 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계열을 담고 싶어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등짜리보다도 1등 그 자체로 하여 우수한 학생이라는 욕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 한 여성이 김연아가 마시는 우유를 따라 마시는 것은 우유를 욕망해서가 아니라 김연아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욕망하는 거예요. 김연아를 모방하게 되고 김연아는 중간에 매개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실상은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게 르네 지라르의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이 될 정도로 너무나 파워풀한 툴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식을 놓아서 대학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자식이 전부 다 의사 되기를 원해요. 부모가 자식에게 적성과 관련 없이 의사가 되기를 강요한다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개인적인 이슈이고, 이것이 우리 공동체 집단적으로 확장돼서 적용하면 우리의 정치이죠. 한국에 민주당이 있고 한국에 자유한국당이 있습니다. 둘 다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경주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당은 야당을 따라해요. 야당은 여당을 따라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자기 당에서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까 나와 김연아와의 관계는 사실은 너무 거리가 멀어요. 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고 김연아는 셀러브리티잖아요.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민주당과 자유당,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같은 거, 그건 똑같아. 경쟁하는 거지. 이게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서로가 그 욕망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그 욕망하는 대상을 상대방을 통해서 본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무엇이 발생합니까? 경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쟁은 점점 쌓여서 시기와 질투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싸우면 우리나라가 위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싸워야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하고 펠로시 민주당 리더하고 싸우면 국민이 엄청나게 불안해요. 공동체 전체의 스트레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공동체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메커니즘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기생양입니다. 어떤 존재가 있는데 기생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면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 르네 지라르가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그리스 신화를 해석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희생양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죠. 제사를.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양을 잡는다든지 소를 잡는다든지 작은 재물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갈등들이 해소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희생양은 라이벌끼리 극도의 경쟁에서 생긴 스트레스와 무질서와 폭력의 에너지를 일정한 방향으로 배설하는 일종의 대체 폭력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가 잠잠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르네 지라르가 관찰한 것이 있는데, 이러한 이 희생양 이론, 희생재물 이 방식이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서로가 서로를, 내가 이 희생양을 하나 이렇게 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서로가 몰라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위기의 그 원인은 이놈에게 있다. 희생양에게 있다. 그래서 이놈은 죽여야 돼. 양을 죽이는 일을 정당화하는 폭력이 된 것이죠. 폭력을 정당화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뭐 양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희생양으로 지목하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르네 지라르에 가면은 내하고 저 희생양하고는 같으면 안 돼. 내하고 너하고는 같아야 돼. 내가 지향하는 바, 욕망하는 바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저 희생양은 우리보다는 덜 떨어진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어렵게 이야기했죠. 그 뭐겠어요? 이방인입니다. 피난민들이에요. 포로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동성애자예요. 가난하게 이 땅에 들어와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성들이,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연약한 그룹들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폭력적인 역사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일제시대 역사를 잘 아십니다. 관동대지진 때 우리 한인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일본 내에 있었던 그러한 공동체의 무질서와 어지러움의 그 희생을 한국 사람들한테 찾았다는 것이죠.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남한의 정권이, 이승만 정권이 빨갱이 몰이를 했어요. 남한 정권이 안정을 유지하고 질서를 찾기 위해서는 북한의 빨갱이를 가져와가지고 덮어씌우는 그런 무지무지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희생양의 방식으로 이 사회가 한때는 항상 잠잠해져요. 최근 10년 안에 한국에 엄청난 재난들이 있었죠. 근데 그게 재난이 아니고 사람이 조작한 이런 희생양 이론에 맞추어서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끔찍한 폭력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인지 제가 이 강단에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노고 환자에게 갈등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사람들을 굉장히 안아해주는 거예요. 영어로 치면은 안아지만 좀 더 이 종교적으로 하면은 신성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안 되더라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들의 딜레마입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왜 그러냐? 이러한 모든 신문기사나 이 역사적인 기록들은 항상 강한 자, 가해자, 박해자들의 관점에서 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전국을 찌르는 아픈 이슈들입니다. 그러한 희생재물들이 만약에 실제로 나쁜, 연약하게 보이지만 마귀가 덮여져 있고 악하고 추하고 이 세상을 전복시킬 수 있는 파워가 있는 뭐가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짓이고 조작이고 가짜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조용하게 되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서 또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희생양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스토리들이 항상 가해자의 입장, 박해자의 입장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이것이 안 맞아요. 성경은 항상 희생양 그 자체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죠. 희생양의 관점으로 모든 스토리를 보는 것이 그냥 전부 다예요. 이 세상이 펼쳐주는 스토리와는 항상 완전 180도 다르게 설명한다. 그리스 신화를 우리가 아이들한테 많이 읽히게 하고 저는 많이 읽지는 못했습니다. 대충은 아는데 그 스토리가 주는 그 메시지는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완전히 180도 다르게 그쪽에서는 항상 가해자 입장에서 기록을 다 해놔요. 그 남미에서 물 밀듯이 넘어오는 피난민들 완전 희생양으로 잡아서 치는 거예요. LGBT 이전을 여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여성들이 그 당시에 피해자였다고. 계속해서 이러한 악순환이 지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비판과 정죄를 당하는 당사자이세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처음에 7장 1절부터 제가 6절까지 여기까지 이제 읽었죠. 6장에 있는 메시지와 병행구조로 되어 있어요.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하나의 명령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눈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눈은 몸을 밝히는 등불이다. 그 앞장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와서는 그 눈이라는 이미지를 같이 사용하면서 그 속에 있는 돌보를 빼라고 그러죠. 그리고 6장에는 두 주인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여기서 재물은 만물이죠. 그리고 거룩한 것을 개 돼지에게 줄 수 없다라고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정교하게 들려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비판이 가져다 주는 그 이미지가 다음 스텝이 뭐고 폭력까지 간다는 것이죠. 폭력의 고리, 폭력의 악순환을 우리가 일단은 온몸으로 체험하고 살아왔으며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으며 그러나 이 해결책에 대해서 고민하는 인류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신 것이죠. 폭력과 야만의 악순환에 빠진 것 누가 끊을까? 첫째로 우리가 이러한 이론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어린 양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분으로서 어린 양처럼 희생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린 양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어린 양은 희생제물,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제물이에요. 제물은 문명이 시작된 것과 더불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계속 있을 제물과 예수님이라는 제물과 뭐가 다릅니까? 여기에 우리가 주된 관심을 가지고 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답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희생제물은 군중들이 조작한 가짜예요. 반대로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되신 희생제물은 군중들이 조장할 수 없는 진짜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희생제물이 무엇인가? 희생제물은 그 공동체 안에 마귀 사탄으로 규정되어 없어져야 할 존재입니다. 그 공동체가 섬기는 신에게 바치는 제사 행위가 그 다음에 따르게 됩니다. 근데 왜 바치는 거예요? 그 한 사회나 국가에서 희생제물이 바쳐지면 그 안에 발생한 문제와 갈등들이 해소되고 잠잠해야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 공동체 안에 무엇이 갈등이고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이렇게 다툼인가 이거예요. 무엇을 두고 경쟁하는가?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는 것이 스카이캐슬이죠. 경쟁해서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거. 이게 간단한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 경쟁은 목표가 있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모델 김연아라든지 혹은 다른 뭐 공화당이라든지 민주당이라든지 이 라이벌 관계에 있는 혹은 라이벌이 아닌 그 중간에 있는 그 매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욕망하는 바를 위해서 치열하게 내다보고 있으며 거기에서 필연 발생시키는 희생양을 저희들이 찾아가는 너무나 잔인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정말 이 세상에 폭력을 끊으신데 지금까지 왜 폭력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가 하면 폭력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항상 좌파 이야기를 하고 비난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폭력에서부터 해방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그 폭력의 현장은 이 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은 정말로 탁월하고 놀라운 것이죠. 놀라지 마십시오. 르네 지라르는 프랑스 철학자예요. 프랑스 현대 지성인들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이것을 이렇게 접근하면서 40년, 50년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논문을 많이 쓰다가 보니까 나중에 불참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scapegoating,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스스로 어린 양 되심이 이 땅의 비난과 비판과 판단으로부터 촉발된 그 폭력으로부터 해방하는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같이 기도하십시오.